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여러분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들 이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예,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제일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고 삶의 목적을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부여된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태어났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질문하는 거죠. 만일 이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참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질문이 참 많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질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납득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해답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우리는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왜 저한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마치 버스를 탔는데 어디서 내려야 될지 언제 내려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 상황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버스를 막상 올라탔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언제 내려야 될지, 언제 내리면 되는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도무지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독교 책 중에 최고의 히트작인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의 릭 오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이 74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어요. 그래서 전미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을 선정했을 때 세 번이나 선정이 될 만큼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일부러 이제 이 캘리포니아주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세들백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마침 이 세들백 교회에 그때 그날 이 디렉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디렉터 목사님이 나오셔서 참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목사님께 이 교회의 어떤 철학, 목사님의 철학, 그리고 교회의 내용,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직접 가이드를 해 주시면서 구석구석마다 여기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참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훨씬 더 좀 높았는데 그러면서 이 책을 좀 가까이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냥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하여 지음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뭐냐면 내용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수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수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평안이요, 그것은 축복, 그것은 기쁨이고 평화이고 평강이고 화평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 왜 나를 지으셨는지, 왜 나를 살리셨는지, 왜 이 고통 중에도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도 왜 여전히 나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그 목적만 분명하다면, 그 목적만 확실하게 붙든다면 우리는 결코 혼란스럽거나 결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낼 만큼 그런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절 전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그렇다면 그 주된 목적이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뭐냐? 오늘 9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내용들을 읽어가면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거 어떤 단어냐면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 한마디로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들이에요. 인간을 괴롭히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천천히 보면 나오는 그 키워드 단어들을 보면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예요.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인간들을 괴롭히는 도구들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것들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고통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늘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그 눈물의 세월들, 이 세월들의 아픔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들이죠. 전갈에 물릴지 독사에 물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늘 배고픔, 목마름, 추위에 떨며 지내야 될 고통들, 충분히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 궁핍의 고통들, 가난의 고통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의 아픔들, 그 고통들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위협과 협박을 받으며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두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겪어야 될 그 고통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 현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있어야 될 그 고통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고통들을 겪어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업신여기며 무시당하며 살아왔던 그 아픔의 세월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픔인가요? 마치 광야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그 어려운 인생살이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픔일까요? 주변 이들의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고 주변 이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하며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고통일까요? 아니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통이에요. 우리들의 아픔이요, 우리들의 눈물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겪는 고통들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요. 여전히 여기로 찔리고 저기로 찔리고 계속 찔러대요. 위협해오고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9장이 시작될 때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분 그 고통이 없어질 거래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 고통들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괴롭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제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라는 단어가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영화, 큰 빛, 창성,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로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흑암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완전한 세상,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 오셔서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어떤 흑암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실 때 그 모든 흑암의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내 인생길에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비추시면 환하게 밝을 것이고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희망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불우한 가정도 어떤 갈등의 사회도 어떤 분쟁의 국가도 곧 평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문제는요. 여기 문제는 그 평강의 시간성이에요. 시간성.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가. 하루 이틀 반짝 평안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잠깐의 기쁨,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내가 기쁠 수 있느냐,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빛을 바라는 기쁨이 기쁨일까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 기쁨이 오늘 잠깐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요. 이 기쁨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평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중요하죠. 여러분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뭐래요? 날마다 더하며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잠깐 빛을 바라는 그 기쁨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무궁하대요.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하대요. 할렐루야. 이 기쁨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표현. 여기 이 표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장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깐의 기쁨, 잠깐의 평강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무궁하도록, 영원히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우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영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있습니다. 반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정말 여러 말씀이 나와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서 말라기까지 계속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절만 읽을게요.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화평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이 예언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 이 스가랴 9장 9절로 60절에 말씀해 보면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병거와 모든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화평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통치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리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도 귀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그 평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평화,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열심을 내십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두 작품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누가 봐도 야, 참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아름답고 평안함을, 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의 그림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실개천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쫙 비치고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진 마당에서 한가로이 졸고 있는 풍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야, 참 평화롭다, 참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작품,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다른 한 작품은 어떤 모습이냐면 폭풍우가 막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 끝의 모습의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깎아지는 이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인 구석이 있었는데 그곳에 그 어미새의 품 안에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새끼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겉의 환경과 지금 주어진 환경은 벼랑 끝이라는 정말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어두컴컴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미새가 품에 쭉 안고 품고 있는, 거기서 새록새록 졸고 있는 그 아기새의 모습을 그려낸 그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평강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전혀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그냥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늘 두렵고 늘 무섭고 언제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서 늘 풍랑이는 바람처럼 파도처럼 늘 우리의 삶에 늘 문제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들이 가득하게 우리를 괴롭혀오는 이 순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 있는 고통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궁하도록, 지금 이후로부터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끝까지 계속되도록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내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기도하시면서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큰 광풍을 잔잔케 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던 중에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큰일을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월 좋게 누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셨든지 얼마나 힘드셨든지 그냥 푹 잠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확 화를 내면서 호들갑스럽게 예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무섭게 불어닥치던 광풍이 잠잠해지고 물결을 치던 언제 삼켜버릴지 모를 정도로 막 크게 일던 그 물결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 여러분, 당장이라도 삼킬 듯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파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고통의 나락에 떨어져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 내 문제를, 내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맡기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들과 문제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을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답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열심을 내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담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프게 하고 그것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평으로 담을 넘어서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듯이 우리도 화평의 참여자가 됩시다.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수록 좋고 가까이 할수록 행복하고 부를수록 평안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깊이 임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흑암, 사망, 멍에, 채찍, 압제, 피 등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그런 고통들을 제거하고 빛을 비추시어 영화, 큰 빛, 창성, 즐거움, 평강, 공평, 정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임을 우린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밀물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들과 문제들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심을 믿게 하옵소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듯이 우리도 화평의 참여자가 되어 화평으로 담을 넘어서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흑암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 탓하며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소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괴로움과 고통, 눈물과 탄식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절망과 낙담의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화평의 참여자가 되어 화평으로 담을 넘어서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흑암과 같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어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절망과 낙담의 세상 한복판에서 화평의 참여자가 되어 화평으로 담을 넘어서는 일에 힘쓰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또한 호주 뉴송 서머스쿨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